이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릴 것이 없이 연합된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하면 국가와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수호하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정의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가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전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외국인이고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율법이 존재했던 구약적인 개념에서였고 신약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인도 혹은 나그네도 아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란 말이죠.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데 오늘날은 좀 교회에 대한 이해나 개념이 상당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떤 기형적 형태를 갖게 되느냐면 첫째는 교회가 극장형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교회의 교인들은 마치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을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서 교회가 준비한 예배를 비롯한 다양하고 세련된 이 문화들을 마치 관람자의 입장에서 즐기는 형태의 이런 어떤 그 종교 생활을 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지어지는 교회의 건물들은 이렇게 강대상이 높은 곳에 있고 성도들의 자리가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의 구조를 띄지 않습니다. 요즘에 새로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 콘서트 홀이나 혹은 무슨 뭐 음악 홀 같은 이런 관객석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무대가 저 앞으로 강대상이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구조들을 취하는 건축 양식들을 현대교회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격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관람하는 태도,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펼치는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구조를 띠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그저 즐기고 가는 극장과 같은 그런 구조를 점점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형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절기에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한 경우에는 예배 시간 한두 시간 전부터 자리를 맡아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뭐 서울 장안에 유명하다는 교회들은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주일 날 특별히 뭐 어떤 예배 가운데 특별한 어떤 문화적인 여러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가방을 의자에다가 다 이렇게 놔두고 자리를 맡아두고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참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자들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개인을 향한 개인 나를 향한 어떤 메시지, 어떤 드라마, 그리고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교회에 왔고 나는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그만이다. 극장 형태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이나 백화점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학원에 가면 여러 강좌들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강 신청해가지고 듣고 싶은 과목들 들으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과 요구 혹은 선호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등록해놓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학원의 운영의 문제나 기타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학원 다니는 학생이 학원의 재정 상태를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학원의 어떤 조직에 대한 문제에 관여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듣고 가게만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고 채우고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좋은 물건들, 가능하면 명품들 디스플레이 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합니다. 손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선호하는 물건을 이렇게 딱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상품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보고 자기가 원하는 진리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들어볼만하고 아, 이거는 좀 나한테 유익한 것 같고 진리를 취사 선택해서 쇼핑할 수 있는 뭐 구약 강의 좋아하는 사람 구약 강의 듣고 신약 강의 좋아하는 사람 신약 강의 듣고 부부학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거 듣고 아버지 학교 하고 싶으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싶으면 어머니 학교 신혼부부 학교 싶으면 신혼부부 학교 뭐 뭔 놈의 교회가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쇼핑할 수 있는 형태의 교회들 조직형 마지막으로 이것만 계속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조직형 교회가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예,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짜여져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 집어넣으면 알아서 조직과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교회의 형태들. 물건 찍어내듯이 조직과 제도 속에 이렇게 신자들을 딱 집어넣고 무슨 코스에 들어가서 몇 주 과정 딱 이수하면 곧바로 무슨 뭐 마치 신자들을 어떤 틀에 넣어서 이렇게 양산해 내는 듯한 이런 교회의 구조들을 봅니다. 이른바 브랜드 교회들. 지역 이름만 앞에 붙여놓고 특정한 대형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치 분점이나 지점을 내듯이 강력한 조직과 노하우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진공청소기처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흡수해버리는 개척교회 그 주변에 20, 30개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진공청소기처럼 확 다 빨아들어버리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풍부한 인적 자원이 넘치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 더러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조직을 짜고 사람을 배치하고 뭐 예산 배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절로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목회라는 말은 이렇게 좀 어색한 거고 어떤 표현? 리더십. 예, 뻑하면 무슨 리더십이 어쩌고저쩌고 리더십. 목사가 아니라 차라리 CEO라고 불러야 돼요. CEO, 이응수 CEO 뭐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게 더 어울릴 법한 기업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자,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가치관, 성도는 누구이냐,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빗나간 것에서 비롯된 그런 유형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기형적인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오늘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먼저 시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자꾸 직직거리는 소리 하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권리를 가진 그리고 의무를 가진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자, 많이 배운 사람만 시민이 되나요? 한 달에 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울특별시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민의 자격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으면 모두 다 서울특별시의 시민이듯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뭐 재산이 얼마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모두 다 동일하고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동일한 어떤 본질을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성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받은 성도의 도리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민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임의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든지 또 차별을 한다든지 임의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임의로 추방한다든지 내쫓는다든지 시민권을 박탈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조국에서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정을 나누고 가족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과도 같은 그리고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대가족의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모든 열방과 이 우주적인 교회는 다 그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어마어마한 많은 가족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이전에 알고 있던 나와 피와 살을 나눈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의 개념은 해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어떤 관계의 확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서로의 허물과 부족을 감추어주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는 네 일이고 이거는 내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같이 짐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든지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어지는 것은 우정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가족의 위급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띠로 맺어준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런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족의식이 필요합니다. 가족의식. 자, 가족이 뭔가 크게 자랑스러운 일을 해서 매스컴을 타게 되면 예를 들면은 가족 가운데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게 됐다. 그럼 금메달을 딴 그 사람만 신문에 나옵니까? 아니죠. 벌써 금메달을 따면 그 집에 카메라가 가서 금메달을 딴 그 선수의 부모님, 형제 다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영광도 함께하는 게 가족이고 또 반대로 연쇄살인범이 도망을 치고 있고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신문에 납니까? 그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의 부모님. 그러니 영욕을 함께하는 게 가족이란 말이죠. 영광도 함께하고 치욕도 함께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광을 함께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가족으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 정말 문제가 많은 가족의 구성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 이하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가족을 나머지 가족들이 버립니까?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품위를 떨어뜨린 놈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우리 저 가족들의 그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러는 가족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가족이면 그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가족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품고 사랑하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용납하고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그 가족만큼은 그를 끌어안고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끝까지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오늘날 신자들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들 앞에서 신자가 신자를 욕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욕하고 성도가 목사를 욕하고 목사끼리 싸우고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이 말과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죠. 결국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가족을 욕하다가는 그 가족 전체가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아내는 남편 욕하고 다니고 남편은 아내 욕하고 다니고 부모는 자식 욕하고 자식은 부모 욕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욕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욕하고 그런 다 같이 망하는 집안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제 너희는 한 가족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 가족의식을 가지세요. 가족의식. 성도 중에 누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같이 가서 밤새주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성도 집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면서 너무 잘 됐다고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또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것이 수치가 되는데도 나는 저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제가 내 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즉시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모든 어떤 욕을 먹어야 되고 치욕을 당해야 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지 않듯이 그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거대한 연합체로 건축물의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려면 뭐부터 튼튼해야 될까요? 기초부터 튼튼해야 됩니다. 중국의 그 쓰촨성에 지진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었던 그런 예가 있었죠.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진의 충격을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골격 구조조차 없이 그냥 벽돌만 가지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벽돌만 가지고. 그러니 지진이 강타하니까 그냥 뭐 학교 무너져가지고 애들 다 그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초와 골조 공사가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외벽과 내벽 공사가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안전한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건축의 원리를 비유하면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기초인데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냐? 이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 커리큘럼이 점점 늘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하실 기회가 올 겁니다. 중세 교회사부터 해서 한국 교회사까지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기회가 올 텐데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 뿌리입니다. 뿌리. 물론 하나님 말씀 중요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기도 말씀 중요하다. 뭐 그런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건 뭐냐? 그 교회가 어떤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 교회의 사상적 배경이 뭔가? 어떤 기초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 이단의 거짓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통일교처럼 그 신도수가 뭐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통일교가 교회입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단들의 집합체지.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나 혹은 성직자가 어떤 제왕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그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위에 생명을 바쳐서 이를 수호하고 파수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교부들과 종교개혁을 위해 진리의 횃불을 지켜들고 뼈를 깎는 지성적인 헌신을 가지고 위대한 신학과 교리를 확립한 이런 탁월한 신학자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위대한 진리의 교리며 신조며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정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그 교회는 올바른 진리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교인 여러분,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 이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사상을 전수받고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도들도 아니고 펜타코스 신비주의를 따르는 오순절 저쪽도 아니고 또 저 광나루 신학교 저쪽 출신의 그 어떤 사회주의 복음을 그 어떤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있는 어떤 그 한신대 저쪽 계열의 기장체계 그런 신학에 물을 먹고 있는 성도들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다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교회사를 배우면 아, 이 뿌리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린 그 위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신학과 그 어떤 신앙의 정신과 그들이 세운 그 교리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칼뱅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의 노선과 이 교리가 칼뱅에서부터 그 위에 어거스틴부터 그 위에 위대한 교부들 그리고 그 위에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어떤 교리적 체계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말입니다. 호부 견작골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비는 호랑인데 자식은 개와 같은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자꾸 과거의 역사나 울고 먹으면서 오늘 현실은 빈약한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그런 영적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류에 편승해서 유행에 영합해서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일삼고 그래 사람들에게 위안과 감동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섬기는 이 회원교회가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반듯한 교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터와 기초가 무엇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없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수호하려고 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지켜온 위대한 신앙의 전통 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그건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얼마나 재밌고 감동적이고 세련되느냐 그게 포커스가 돼버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길을 가고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먹어서 말입니다. 음식이 수만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먹어서 우리의 몸에 득이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 별로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음식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정크푸드나 이런 거 잘못된 음식들을 자꾸 먹으면 그 음식이 결국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듯이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학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않은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교회의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 모든 성도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신명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 모든 건축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모퉁이 돌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벽과 벽이 수직으로 만나는 벽과 벽이 이렇게 벽과 벽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곳에 다른 부분보다 더 이렇게 크고 단단한 돌을 놔서 그 부분에 어떤 그 중심을 잡고 건물의 역학적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그 부분에 거기에 이제 놓아두었던 돌이 모퉁이 돌이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코너스톤이 뭐냐라고 할 땐 유대인들의 건축물들이 로마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로마의 건축물의 전형적인 구조가 아치거든요. 아치. 예. 그럴 때 이제 아치를 이렇게 이제 돌을 이렇게 쭉쭉 쌓아 올리면서 아치형을 만들 때 그 아치의 가장 그 가운데 부분에 쌓아 올렸던 아치의 돌보다 1.5배 정도 더 큰 돌을 그 가운데다 물립니다. 그래서 하지장을 떠받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로마의 건축물의 특징으로 보게 되는데 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아치형의 구조가 나타나는데 그 아치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서 건물 전체의 상단과 하단에 절묘한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 중심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후자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두 견해에서 밝히는 모퉁이 돌의 위치가 각기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는 이 벽과 벽이 90도로 꺾이는 부분에 있는 돌 하나는 아치의 중심 뭐 각각 이 위치가 다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그 돌이 그 자리에 없으면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돌은 그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석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적인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인간의 제도도 아니고 유력한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도 아니고 웅장한 건물도 아니고 혹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교회의 위대한 역사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오래된 교회냐. 그걸 울고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고 어떤 교회든지 얼마나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긴 지 몇 백 년이 된 교회냐 아니면 1년 전에 세워진 개척교회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그분의 있을 자리를 분명하게 확보해 두고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이냐 그렇지 않은 교회이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의 진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자꾸 이 진리에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섞어 넣으려고 하는 이런 심히 죄악된 경향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철학을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심리학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케팅의 기법을 집어넣습니다. 엔터테인먼트한 어떤 요소들을 가미합니다. 자꾸 세속의 문화들을 끄집어와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먹기 좋게 반죽을 해가지고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잘 믹서되고 요리되고 잘 버무려진 그런 복음을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어미는 거예요. 진리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어떤 향료도 넣지 않고 이스트도 넣지 않고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불에다가 구워낸 단순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거기다 뭘 섞으면 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복음만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복음만 붙들고 승부를 거는 게 성도들입니다. 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입히려고 하는지 몰라요. 적당히 섞어서 자꾸 형태를 이렇게 바꾸어 가려고 하는지 몰라. 왜 이 유혹을 뿌리시지 못하는지 심히 안타까운 거예요. 재직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서평 빨리 내세요. 서평. 왜 안 내고 그냥 넘어. 아직 아무도 안 내셨어요. 빨리 내셔야 돼요. 그 책에 보면 지금 목사가 하는 얘기에 한 다섯 배는 더 강한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 영광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주를 위해서 부인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오늘도 더 내세우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내 자존심보다 예수보다 내 자존심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하려고 하고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회원교회에 있어서 예수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물을 딱 해부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안에 차지하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그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참된 성도가 맞습니다. 이 교회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이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평생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갑분심을 몰아쉬면서 여러분들의 호흡이 여러분들에게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60, 70, 80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였든 뭐였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손을 떠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내 가정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 영원한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위에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기초를 놓고 우리는 그 위대한 진리의 전통의 터 위에 작은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서로 이렇게 몸과 몸을 합쳐서 포개어가면서 우리는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환상을 그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피 흘리면서 지켜온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벽돌 하나하나, 그 중에 내가 벽돌 하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진행형의 시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웅장한 건물도 결국은 벽돌 하나하나 쌓여져서 완성된 거죠.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조건 친구를 둔 덕에 런던에 일주일 동안 관광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청교도 교회들만 쭉 돌아서 스코틀랜드까지 해서 존 낙스 하우스까지 하면서 영국의 유서 깊은 웨스트민스터 사원부터 해서 유서 깊은 교회들만, 다른 관광지는 뭐 목사가 다른 데 가서 뭐 할 거예요. 오래된 교회들만 돌아다녀 봤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런던에 있는 그래 오래된 교회는 아닙니다만 제가 워낙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30년간 시무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봤습니다. 사진도 찍어봤는데 붉은색 벽돌로 그래도 한 몇십 년 된 교회인데 그래 붉은색 벽돌을 지어 처음에는 붉은색 벽돌이 선명했을 거예요. 근데 세계 제2차 대전도 맞고 아무튼 많은 오랜 역사가 지나가면서 붉은 벽돌로 지었는데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색채를 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거기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아 올려져서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제 분당에 있을 때 옆에 판교의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막 무질서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막 여기는 기초공사가 오는데 여기는 짓고 있고 저기는 아직 뭐 도로도 안 닦여 있고 이제 도시계획 도면대로 오차 없이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질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뭐 제대로 된 도시처럼 안 보였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야말로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는 도시 하나가 딱 탄생한 거죠.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거룩한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 거대한 방향이고 흐름이고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시끄러운 교회도 있고 조용한 교회도 있고 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의 모습이 마치 다 지어지지 않은 혹은 재개발되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새로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그런 지형처럼 굉장히 무질서해 보고 어수선해 보이고 아니 뭐 교회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도들만 봐도 각자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다 개성이 다 독특한 개성들이 넘치는 분들이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렇게 어수선하고 뭐 이렇게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 온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모든 교회를 바라볼 때 조화로워 보이겠어요? 굉장히 뭐 교회마다 어수선하고 교단 교파 나눠져 있고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신학적 이견과 대립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이거 뭐 누추해 보이고 정신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100% 완전하겠습니까? 사람의 성격도 보세요. 차분한 사람이 있으면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꼼꼼한 사람이 있으면 덜렁대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합쳐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니까 일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전부 다 성도님들이 전부 다가 다혈질만 계신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딱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막 일사천리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막 진행이 되겠죠.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어?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행동주의적인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토하고 아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 성질 급한 분하고 이 성질이 이게 참 느린 분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서로 좀 양보하면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맞춰가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단들이 나름대로 신학적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만 주장하지만 또 우리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든 이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엉성하게 보이고 엉뚱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제각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각기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 다 필요한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들을 빼고 상당히 성경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교회를 제외한다면 우리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인간이 뭡니까? 이 무한한 시간 속에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작은 점과 같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뭐가 그렇게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 현장에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 벽돌 하나, 자갈 하나 다 뒤섞여가지고 콘크리트 돼가지고 이렇게 건물 짓는데 다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데 하나의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재료.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이 교회 운동의 역사를 타고 쭉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짧은 인생, 그 인생 통틀어서도 예수 믿었던 그보다 이제 내 인생 이만큼이면 예수 믿었던 인생은 더 짧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겨우 주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다가 예수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감지덕지하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우리 모두 조용히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면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사랑해 주실지언정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흰옷을 입은 신부들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그저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충성하다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연합해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다가 그냥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역사 속에 우리가 지어야 될 분량만큼 짓고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만큼 짓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위에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새 마지막 말세지말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서서히 완성해 가면서 우리는 제할 일을 다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란 말이죠.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일부가 된다. 그 이상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와 교회의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일에 나 한 사람도 거기에 이름을 걸고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과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분이 거하실 이 주님 임재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를 기뻐하고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여하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집을 지으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2억짜리 내 집 마련하라고 너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라고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여하는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해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실수록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한 가지 뭡니까? 지난날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하고 게으르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은 자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젊음의 귀한 시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더 내가 내 지성의 힘을 쏟고 내 젊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날 쓰시기 위해 목숨 걸고 내가 공부하고 갈고 닦고 연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신 시간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원통하고 억울해서 때때로 막 가슴을 치면서 제가 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잘못 산 인생입니다 하고. 그래서 교회 젊은 친구들이 공부 안 하는 거 보면 막 속에서 불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학생들한테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된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지 않느냐. 그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해라. 성적이 좋게 나왔다 나쁘다 그 다음에 얘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올바른 길로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든든하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한 부분을 내가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며 매달려 봐야 돼요. 하나님,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나를 지어주셨는데 세상에서 내 이름 걸고 내 성공, 내 만족 위해 이렇게 살다가 벌써 내 인생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만큼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더 여러분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영광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마음 닫고 진리에 대해서 마음 닫고 사명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목표에 대해서 다 마음 걸어 잠궈버리고 이렇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시고 나 같은 존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 죄인의 무리를 통해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최소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집에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집안 그대로 그 손님을 청하겠습니까? 죄송한데요. 딱 두 시간만 시간 주십시오. 두 시간만 어디 잠깐 이렇게 차를 마시고 계시든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급하게 집에 가셔서 두 시간 동안 집을 들었다 놓지 않겠어요? 다 청소하고 뭐 예? 이런 우리 누추한 집에 이런 귀한 손님이 오신다니 그럼 정성을 다해서 두 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아마 시간을 더 준다 그러면은 일주일 준다 일주일 내내 청소하고 닦고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장차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고 있는 신부처럼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이 닦고 또 쓸고 하는 그런 그 집주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새 집에 이사갈 때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새로 하고 값비싼 가구 갖다 놓고 소파 침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를 이대로 방치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뒤에 집어던져놓고 그저 내 사는 거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오늘 내 자신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문 밖에 세워두시고 문 좀 열어봐라. 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 되겠는데 제발 문 좀 열어봐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도록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계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를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떨어질 리에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벽돌과 벽돌 사이가 떨어지면 안 되듯이 완전히 밀착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떨어질 수 없는 건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크랙이잖아요. 크랙, 균열, 금이잖아요. 벽이 갈라지고서야 그 건물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틈새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면 얼마 안 가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그토록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이가 갈라지고 여러분 사이가 요원해지고 서로 담을 쌓고 등을 돌리고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끼리 쪼개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파가 나뉘어지고 등을 돌리고 주님의 마음에 다시 대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반목, 질시, 미움, 분노 하나님 다 잠재워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원흉일진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허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듯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건축물도 구조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도 두세 명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 그 모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곳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이 특별한 당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강의 말씀